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시로 유명한데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라. 기쁨의 날은 반드시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며 살아가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이며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푸시킨은 절망하지 말라고 위로하죠. 삶은 원래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혹시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방송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만약에 혹시 한 주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시처럼 위로가 필요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두 분의 삶에 임하셨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뜻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응답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돌아온다는 사자성어예요.
맞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비슷한 뜻이지요.
제가 얼마 전 보도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나이 든 부부가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생긴 일이래요. 그런데 이 일은 그야말로 선한 행동이 선한 결과를 낳은 사건이었어요.
궁금한데요? 빨리 들려주세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중국의 전통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결혼식을 진행하기 전에 신부가 시부모에게 먼저 차를 대접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어요.
방송에서 중국의 전통 혼례 장면을 보면 신부가 얼굴을 붉은색의 천으로 완전히 가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차를 따를 때 소매가 올라가서 팔이 보였어요. 그 팔에는 특이한 모양의 반점이 있었는데요. 그 반점을 본 시어머니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혹시 잃어버린 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심장이 멎을 것처럼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시어머니는 약 20년 전에 5살이었던 딸을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대요. 그 당시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았는데 중국이 워낙 넓고 인구가 많아서 끝내 찾을 수 없었대요.
시간이 또 워낙 많이 흘러서 딸의 얼굴도 잊어버렸겠네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자라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팔에 있던 반점만은 엄마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답니다.
아, 그러면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의 팔에 똑같은 반점이 있는 걸 보고 부쩍 기뻤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 신부에게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신부의 부모에게 살짝 물어봤대요.
저 혹시 딸을 입양하신 건가요?
그러자 며느리가 될 여자의 부모들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대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는 딸아이를 입양했어요.
결국 친자 검사를 해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될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20년 만에 모녀 상봉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친딸과 친아들을 결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혈연 관계라면 당연히 결혼을 취소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아들을 입양한 건가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신의 친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며 사랑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신 결과 같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거둔 것이네요. 그렇다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악한 씨앗을 심은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성경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근대를 도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인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고 아합 왕에게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울 왕에게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아말렉 왕 아각과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도 군심이 되어 밤새 사울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왕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울왕을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왕을 길러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가져야 할 능력과 권위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자신의 완고함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연합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아합 왕 밑에서 아첨만하던 선지자들은 무조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른 선지자는 옳은 말만 해서 아합 왕의 미움만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였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했던 죄도 크지만 그가 죽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나봇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인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일은 곧바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울 왕과 아합 왕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처벌하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시는데 이번에도 죄를 지은 아비멜렉과 세금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셨는데요. 그 원인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인죄를 적용하신 것이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떠나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알을 에벳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에벳은 히브리어로 종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세금 사람들은 가알을 바로 신뢰하고 맙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바알 브리시의 돈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인들은 이번에도 기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알을 데리고 신당에서 잔치를 열어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으로 서로 가까워집니다.
술자리에서 가알은 흥이 돋아 아비멜렉을 저주하다 못해 만약 자신에게 군대만 있다면 아비멜렉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치기까지 합니다.
물론 가알은 진심으로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누군가에 의해서 일이 틀어져 버립니다.
사사기 9장 3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장관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쫓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수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길로 쫓아오는도다.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희 읍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름마에 거하고 수부른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셋대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오구에 서고 그 나머지 뒷대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당에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과연 여담의 말이 맞았군요. 아비멜렉의 신복 중 한 명인 스붓 가알이 말을 듣고 고스란히 일러바칩니다. 가알은 술에 취해 입을 잘못 놀린 덕분에 전쟁터에 억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 70여 명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아비멜렉에게 호풍쟁이일 뿐인 가알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은 수불의 보고를 듣고 곧 군대를 데리고 세겜성 밖에 매복하고 있다가 성문 밖으로 나온 가알과 그의 추종자들과 싸워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뒤에도 아비멜렉은 여전히 세겜 근처의 밭에 매복했다가 세겜성을 치고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 그것에 불을 놓아서 대략 1,000명이나 되는 남녀를 죽이게 됩니다.
정말 요담의 말처럼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가 되어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을 해쳤네요.
이후에 아비멜렉은 세겜 근처의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 진을 칩니다. 데베스는 세겜과 가까워서 이곳의 사람들도 반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서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불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자신의 죄악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저선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아합왕, 사울왕,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배워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결백함을 드러내시고 높여주실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
네.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의 한계를 경험하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근력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요즘 이렇게 근육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많이 그려진 것 같아요.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운동을 한다면 좀 힘든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마라톤 같은 거요.
마라톤?
네.
오, 나는 그 생각만 해도 저는 오래 달리는 거, 짧은 코스 좋아하는데 오래 달리는 건 잘 못하거든요.
아.
아무튼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신방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훈련의 유익, 영성훈련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남조선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맞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걷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우리 주변 환경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든지 운동을 하기 좋게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달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운동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운동이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운동이 쉽지는 않아요. 달릴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걸 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설악산 속초 모임에 기도 모임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잠깐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잠깐 시간을 내서 설악산에 올라가서 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그러셨나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건강할 때는 운동의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면 예전에 운동하지 않았던 것이 참 몸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영만 아니라 혼과 육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체력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는 말이라고 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몸이 힘들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도 힘을 내서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몸이 지쳐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의욕이 다 꺾여버리는 걸 경험하면서 목회는 체력으로 한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육신의 건강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속사람, 영의 사람이 더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육체의 건강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영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말씀에서 사는 삶과 영원한 삶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강건함을 위해 영성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중요한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 훈련을 하면 영이 강건해진다는 말씀이죠. 육체의 운동을 하면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영적 훈련을 하면 영이 강해지겠네요.
맞아요. 영이 강해진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이 강해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할은 영이 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육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내 속사람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영이 건강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잘 버텨나가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다 보면 육체가 강해지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겨서 힘도 생기고 정신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저에게도 운동해야 된다면서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 대답하는데 맨날 저한테 와서 자기 팔뚝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팔뚝 근육이 딱딱하던가요? 딱딱하니까 만져보라고 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자기 팔뚝 만지라고 그래요. 또 다리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저보고 와서 자기 허벅지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더러 만지라는 거죠? 건강함을 자랑하는 건가요?
맞아요. 만져보라 그러면서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뭐 목회 얘기하거나 사형 얘기하면은 별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운동 얘기만 하면 팔을 만져라, 다리를 만져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유익한 것도 많이 있는 거네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몸이 튼튼해지고 자신감도 회복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또 운동 실력도 늘고 그런 것 같아요.
남조선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축구 소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축구 소조가 보면은요, 연세가 70이 되셨는데도요, 새벽 기도 끝나면 조기 소조에 나가서 축구를 그렇게 하세요.
와, 70세예요?
네, 70세 연세 어떻게 저렇게 살실 수 있겠나 싶을 만큼 열심히 뛰어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젊어서부터 그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재의 남조선 축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선수가 있죠.
아, 그 손흥민 선수 말씀이죠?
네.
남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축구도 정말 잘하고 성품도 좋고 잘생겼고 전 손흥민 선수 같은 나그네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축구를 그렇게 잘하게 된 비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매일 하루에 1000번씩 공차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공차기 연습을 한다는 거죠.
와, 오른발 500, 왼발 500번씩 공차기 훈련을 했다고요? 보통 오른발을 사용하는 사람이 오른 다리로 공을 차는 건 쉬운데 왼쪽 다리로 차려그려면 어색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을 살살 차는 것도 아니고 500번을 힘을 다해 집중을 해서 찬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합을 할 때도 어느 각도에서든지 공을 차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축구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닌 거네요. 시합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매일매일 착실하게 연습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성장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하면 내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생기고 강해지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고 또 기도하고 또 주변에서 권면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어나서 넘어지고 일어나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 뛰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는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역기장에 가보면은요 남자들은 무거운 역기를 들어요. 우리 때는 다 역기였잖아요. 그죠?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 보면 감탄이 나와요. 막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 작은 무게를 들어도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죠.
맞아요. 무거운 역기를 들려다가 내가 눌려서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달리기 운동을 하는데 달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매일 꾸준히 달리다 보니까 처음보다 덜 힘들어지고 또 달리는 즐거움까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인생의 무게라고 말하잖아요. 인생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면 그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북조선 신자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영적 훈련을 하게 될 때 유익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영성 훈련을 통해 나의 영혼이 강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겠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맞아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안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암 치료를 애썼지만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엄청 힘드셨겠네요.
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했어요. 통증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던 성도님의 얼굴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왜 그렇게 평안해 보였을까요?
몸은 통증으로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보기도 좋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봤어요. 3층까지 올라갔다 왔던 사람이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세계를 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걸었어요. 다 순교당했지요. 다니엘도 목숨을 걸었어요. 모세도 목숨을 걸었고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었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네요.
아멘입니다. 영적 훈련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의 눈을 들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죽음 앞에서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목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영적 훈련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받은 감동 있으면 좀 나눠주실래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만으로는 삶의 모든 한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또 배워온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하면 당연히 몸이 강해지고 활력도 생기지만 언젠가는 약해지고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또 삶의 근본적인 힘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다시 또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영의 건강은 현재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 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성 훈련으로 영을 세우는 것이 내 삶을 풍성해 만드는 근본이지 않을까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사소한 것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좀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요즘 내 건강을 지킨다고 달리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달리기에 내가 이제 모든 게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영성 훈련이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감정이 막 휘말리는 그러한 경험을 요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그 영적인 강건함을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나눔을 하면서 더 좀 깊이 깨달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숨 쉬듯 매일 우리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을 잘 돌아보면서 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건강 지키는 거 잘 하는데 우리 영적인 관리를 또 잘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소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었는데요. 삶을 살다 보면 뭐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 순간 결국 제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어떤 문제에 스스로 갇혀서 마음을 걸어잠근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운동을 예시를 드셨던 것처럼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아, 귀한 나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영이 강건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북조선 형제 자매들이 인생을 살 때에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드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땅에서 해답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독수리와 같이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방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 Thank you.